이제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가사가 현실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1967년도에 금지곡으로 선정된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 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우지 않더냐. 더 이상 하면 불려갈 것 같아서 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잘 아시는 노래죠.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비가 새는 작은 방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사랑은 그 사람과 함께 있다면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 이꼴 함께함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명제를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면 이 명제도 다당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조금 납득하기 힘듭니다. 공감도 덜 됩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 이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동상이몽이 될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 즉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간에 늘 따라다니며 함께하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다고 해서 이 두 부류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한 부류, 즉 사랑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를 일컬어서 무리라고 합니다. 이 두 부류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리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총 151회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추측해보건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겠구나라는 많이 따라다녔겠구나는 추측을 가늠케 합니다. 이 횟수가 비록 279회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독교를 일컬어서 우리 무슨 종교라고 그럽니까? 네, 사랑 그러죠.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사복음서에 총 71회 등장합니다. 여기에 비해 볼 때에 151회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는 결코 무리 이꼴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함께 한다고 해서 결코 그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와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다녔고 또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마지막 지향점은 결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류 모두 다 예수님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안고 살아갔지만 목적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사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로잔까지 가는 고속도로 옆쪽에는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포도밭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로잔과 몽트의 사이에 라보라는 곳은 총 8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스위스 최대의 포도 재배지입니다. 그 라보는 너무나도 풍광이 아름다워서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년설이 1년 44절 하얗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년설이 둘레 길이 195km가 되는 호수에 비쳐서 그 산영이 잠겨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느라면 마음속에 깊은 시름조차도 이내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가을날 제네바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그 하염없이 펼쳐져 있는 포도밭 옆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긴 포도밭을 바라보며 제가 운전하는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많은 포도 누가 다 먹습니까? 제 질문을 받자마자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 마시지요. 웃으시는 분은 이해하셨고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포도는 먹는다면 저는 그냥 알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를 마시지요 한 분은 포도를 마시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시는 겁니다.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동사로 살아가느냐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스펙, 직분, 과거의 업적, 나의 가문이라는 굳어져 있는 명사가 아니라 날마다 움직이는 동사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치열한 몸부림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찾아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4쪽입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동사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가라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12장 4절에서 따라갔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갔고 한번 다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12장 5절에 가려고 떠나서 할 때 가려고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12장 5절에 들어갔더라, 들어가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12장 6절에 지나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은 동사로, 가다라는 동사로 계속적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조상으로서의 자신의 인생의 계절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다라는 동사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구어 갔던 까닭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삶은 따르다라는 동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따르다라는 동사가 무리들이 따르다라는 동사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동사로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제자로 살아가고 어떤 이는 왜 무리로 남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삶을 표현하는 따르다라는 동사 앞에는 또 다른 선행동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따르다란 동사 앞부분에 어떤 동사가 선행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라는 동사가 따르다라는 동사 그 앞부분에 선행되었기에 이 제자들은 자신의 안락과 욕망을 위해서 던지던 그 거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 그 죄악된 바다를 향해서 생명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리들은 제자들과 똑같은 따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버리다라는 동사를 선행동사로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따르다라는 동사 속에 담겨져 있는 즉 무리가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줄곧 계속 가지고 있던 세 가지의 성향이 그 동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동성입니다. 무리는 항상 움직입니다. 무리는 정체되어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곳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차게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치 사바나의 들소떼들이 풀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이곳에서 풀이 닿으면 금방 옮겨서 저곳으로 저곳으로 옮겨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무리의 이러한 이동은 그들의 욕심과 욕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동은 진리와는 철저히 배제된 이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무리의 이동성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그들은 더욱더 옮겨다니게 됩니다. 둘째, 이 무리가 따르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향 두 번째 것은 계산성입니다. 무리는 이동 전에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손익 분기점을 따집니다. 그래서 저것이 내게 이익일까 이익이 아닐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행사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행사를 준비하는 주체 측이라면 무리는 손님입니다. 손님이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음식이라든가 기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최하는 측에서 언제나 준비합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과 온갖 것을 들여서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무리는 어떻습니까? 손님은 어떻습니까? 준비된 그곳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먹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자신의 것을 바치려는 것도 이 무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 상황에 의해 욕망에 의해 끌려다니고 떠다니는 것이 이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답답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자신에게 이익만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셋째, 무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집단성입니다. 무리에게는 경제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욕구가 있어서 필요할 때는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효용성이 다했을 때는 가차없이 내쳐버립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악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사상과 신념이 다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만 맞으면 이합집산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이 밝히듯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날에 친구가 되느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합집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지닌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히 자기 욕망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았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줄 그런 구세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옷을 깔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돌연 돌변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동성, 계산성, 집단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듣고 놀랬다라고 2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랬다라는 단어 에크플레소는 그냥 놀래는 정도가 아닙니다. 깜짝 놀래서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소스라칠 정도로, 놀래서 가슴이 충동될 정도로 그렇게 놀랬다는 단어가 바로 이 놀라다는 에크플레소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그렇게 놀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29절이 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즉 힘이 있는 사람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는 급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달랐기에, 가르침에 뭐가 달랐기에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에만 의해 관심이 있던 무리들이 소스라치게 그렇게 놀랬던 것일까요? 가르침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오늘 밤에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의 개념, 즉 복의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신학자가 더 메시지라는 번역본에, 신약성경 번역본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복입니까?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벼랑 끝이라고 하는 자락에 서는 경험들을 가집니다. 근데 그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 이 유진 피터슨은 이 애통하는 것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든지 소중한 것이든지 잃고 슬퍼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온유한 것 복입니까? 우리 온유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길들여지는 것이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 고통입니다. 복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복입니까? 줄이고 배고파 본 사람 압니다. 이거 복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복입니까? 남 한번 긍휼히 여겨보십시오. 내 것 가진 것 다 토해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리얼한 표현을 써서 내 가진 거 다 내야 됩니다. 남이 긍휼하게 자꾸 비춰지면 내가 나를 위해서 가지지 못합니다. 이거 복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복입니까? 복 맞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갈 것 눈에 다 들어옵니다. 마음에 다 걸립니다. 남들은 왜 그냥 넘어가는데 당신은 왜 그래요? 마음에 자꾸 걸리니까요. 마음 청결한 것 괴롭습니다. 복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것 복입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복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시겠지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화평케 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가서 설득하고 저기 가서 꼬드기고 가슴이 괴롭습니다. 그거 복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복입니까? 핍박받아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복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부드득 부드득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복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봐도 이거 복 아닌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시대에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재물 많이 가지고 자녀들 많이 낳아서 살면 복이라고 생각하던 그 통념의 시대에 그런 통념이 있던 시대에 이러한 복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게 복이겠습니까? 복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입니까? 예수님은 무엇 말씀하실 때 항상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구조가 A, B 구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들 복되다. 왜? 너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에게 천국을 소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소중한 사람 잃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아파하면서 있는 너희들 복되다. 왜입니까? 너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날마다 길들여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 복되다. 왜입니까? 너희들을 향해서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너희 복되다. 왜입니까?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느라 자기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너희여 복되도다. 왜입니까? 그런 너희를 위해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가슴 아파하는 너희여 복되다. 왜? 가슴 아파하는 너희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당신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그 삶 사느라 고단한 너희여 참 복되도다. 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래 너야말로 내 아들이고 너야말로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너희여 복되도다. 왜입니까? 핍박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바로 너희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복의 통념, 복의 가치를 확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처럼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적어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계산기 두드리고 이익을 따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이합집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리들이 놀랬던 이유는 기쁨의 이유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앞선 여덟 가지 복에 대한 총 정리인과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뭐에 기뻐하고 뭐에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욕먹고 핍박받고 그리고 음해당하는 것 이거 복입니까? 복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여덟 가지 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더라도 기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보통 하참 그 사람 참 믿음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에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이래 오늘처럼 수요 성경부도 나오시고 그리고 구역 공부도 잘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오시면 믿음 좋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신앙생활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로 인해서 욕먹고 나로 인해서 박해받고 나로 인해서 거짓으로 음해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내 제자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어진 그 생애 시간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정말 내 제자로 살았니? 그렇다면 너는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니? 이 말씀에 이 무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기에 예수님과 처음부터 줄곧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있었기에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아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목사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넓은 문을 지향하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넓은 길을 추구하는 교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중에 극히 소수, 아니 한두 명만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 제자이고 어쩌면 절대 다수는 내가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넓은 물에 서 있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무리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왜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고 왜 교회를 무시합니까?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교회, 교인들, 너희들 삶 보니까 우리하고 별로 다를 거 없더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편법 쓰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무리 지어서 세례를 과시하면서 집단 행동하는 너희들이 도대체 우리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놀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무리의 속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착각합니다. 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집단 체면 때문입니다. 아니, 하향 평준화 때문입니다. 소위 주님의 제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고만고만한 삶을 살고 뭔가 아! 라고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롤모델이 찾기가 힘듭니다. 왜 똑같이 따르다라는 동사로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왜 똑같은 목적어와 똑같은 동사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왜 어떤 이는 무리로 남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리에게 버리다라는 선행동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리가 자신의 무리성인 이동성, 계산성 그리고 집단성에 대한 자신의 성향을 버리지 못한,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기에 대한 자신의 성향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가지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처절한 저항입니다. 처절한 자기 부인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세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건물 그 중에 하나라도 짓누르는 하중과 중력을 견디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서 있는 건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을날 우리가 풍성하게 먹는 과일 중에서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과 내리 때리는 빗줄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맺은 열매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항의 결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이태리 접경의 몬타놀라라는 그 스위스 지역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시를 썼던 헤르만 헤세가 있습니다. 그 헤르만 헤세의 노년의 시 시든 잎이라는 시의 후반부에 이런 19절이 있습니다. 바람이 너를 데려가려 할 때 나뭇잎아 가만히 있거라. 내 유희를 계속하고 저항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놔두거라. 너를 부러뜨리는 바람이 너를 고향으로 날려보내게 하라. 헤르만 헤세는 불어오는 그 바람에 나뭇잎 보고 저항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부는 대로 그냥 흔들리다 떨어져 가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뭇잎이 처음 왔던 그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하지 말라는 이 말은 실은 철저하게 저항하란 말입니다. 왜입니까? 한 해를 버텨온 나뭇잎은 시들었어도 끝끝내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겨울을 나고 싶은 자기 욕망이 있는데 그 자기 욕망을 철저하게 저항하면서 떨치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저항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뭇잎은 정들었던 자기가 의지하던 그 나무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르만 헤세가 저항하지 말라는 이 말은 실은 처절하게 치열하게 저항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허다한 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름 자체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바깥으로 불려져 나온 무리들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불려져 나온 무리들이기 때문에 무리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의 성향 어떤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동성, 계산성, 집단성입니다. 비록 주님에 의해서 밖으로 불려져 나왔지만 불려져 나온 그 곳에서도 여전히 그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바로 자신의 이러한 성향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의 무리적 성향에 대해서 날마다 날마다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남에 의해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94년 전 종교개혁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권주의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종교개혁은 바로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리성에 대한 저항이어야 합니다. 이익을 따라 옮겨다니는 이동성, 희생은 절대 감내하지 않으려는 계산성, 정치적 이익을 조차 이합집산하는 이 집단성에 대한 철저히 거부하는 저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벌써 부자가 되고 다수가 된 작금의 교회는 욕망에 대한 이 저항을 거부한 채 어느새 권력의 중심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단체요 집단이 되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압력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을 녹여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맛내게 만나는 세상으로 만들려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굳이 자기 희생의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수 집단의 힘을 빌려서 압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아니 하나님 이름 없이도 복을 누리고 있기에 더 이상 팔복은 이들에게 있어서 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가까워 갈수록 자신의 욕망에 저항하며 나뭇잎을 날려 보냄으로써 계절의 주인 앞에 서는 나무처럼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무리의 성향에 저항하며 주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이 스스난 늦가을 다가온 겨울 앞에 서 계신 교우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는 자신의 온 생명을 던져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혹 여전히 나는 허다한 무리 중 하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는 무리의 이 성향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 저항하며 마지막 자신의 남은 심지까지 태우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혹 나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한 교회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해서 드린 창립 예배의 그 기도문 중에 한 부분을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보태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직함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교회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쾌한 자기 인식 없이 행사에 바쁜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벙커가 되게 하시고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가 되지 말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조차 옮겨 다니는 이동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은 조금도 감내하려 하지 아니하고 손익분기점만 따지는 계산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집단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임을 알기에 이제 무리의 성향인 이동성, 계산성, 집단성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되어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무리성을 버림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없이 이 땅에 개혁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여 누군가에 의해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수많은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리적 성향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함으로써 자신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겸허함과 희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들, 신실한 저항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